네, 오늘 2021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요한 1서, 요한 3서를 볼 텐데 오늘 요한 1서 1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유독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의 그 환난 앞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듯이 사도 요한은 그냥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장소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별명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역자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참 뿌듯한 얘기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본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강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까지 읽어보면은 그런 예수님 특별히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세 앞에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와 조금 그 독특한 복음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도저히 그가 따로 혼자서 예수님께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한밤에 뭐 니고데모가 찾아온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는 예수님 곁에 오래도록 함께 있지 않으면 목격할 수 없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은 끝까지 그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도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께 그 비스듬히 기대어서 만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식사 습관들이 그때 조금 기대어 먹는 버릇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 밀착된 모습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이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가장 오래도록 순교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장수했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 전체는 사랑의 메신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던 그도 또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았듯이 당시 사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단들의 이 사슬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줄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가장 컸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였고,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한 강력한 고소, 항고와 같은 그런 서신서를 남겼지만은, 또 사도 요한 또한 그도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이 반발, 그런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그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직접 만져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은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 전체를 흔들고 삼위일체론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본인이 경험한 신앙, 체험한 신앙, 그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의 흔적들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 태초는 언제의 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시작된 시간 이전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은 어쩌면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 이 모든 표현들은 사도 요한에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하는 그의 유별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유비들로, 그런 이 개념들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본인이 직접 그 생명의 말씀,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 곧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 한 것을, 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면 1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그의 신학적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그는 그가 자신이 직접 그 생명이시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들었다,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하는 그 강한 반박이 깔려있는 얘기예요. 표현 자체가 그는 그 생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증언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사도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4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종교의 사귐, 누림, 기쁨 이런 단어들이 있겠어요? 생명, 말씀. 정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 그런 사귐과 누림이라는 표현이 있겠어요? 어떤 종교에서 그 신과 이렇게 교제한다라는 표현을 쉽게 쓰겠습니까? 우리는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귐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에 가면은 떠날 때가 되셨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난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된 자들이에요. 친구란 교제, 사귐이 그 관계의 바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충분히 사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른다. 그러나 친구는 그 뜻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가르쳤고 다 전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이제는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누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까닭, 아버지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건 그분의 아들,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화목 제물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가까워졌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은 그 교제의 근거를 우리가 구약적의 유월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이렇게 노려보지 않고 없는 듯이 간과 그냥 지나쳐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탁게 매일 들여다보고 계시면 구원됩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셨어요. 이 간과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바르면, 인방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듯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유월절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듯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듯이 간과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이 나눔을 할 때 교제한다고 할 때 그 교자를 써야 된다. 교회는 우리가 무슨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먼저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일어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사귐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사귐의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웃과도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에베소에서 말씀하듯이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탄생했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이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죠. 참다운 사귐, 참다운 누림을 경험하는 공동체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 얘기죠. 자,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누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귀는 존재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존재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놀라운 특색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들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냥 짓누르는 것 같지 않아요?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누가 그랬죠?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귐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장해제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가드를 올리지 않아도, 무장하지 않아도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울고 웃고 그렇게 하면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적이 없다. 그냥 잠시 가현설이라고 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진 거다. 눈에 보였던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 내가 만져봤는데, 내가 직접 귀로 들었는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런 느낌이죠. 5절, 6절, 7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교제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사귐 공동, 펠로우십이 일어나는 것이죠. 늘 우리,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막힘이 없기 때문에, 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빛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분은 빛이다, 생명이다, 말씀이다, 사랑이다 하는 걸 4L로 정리를 해요. 그렇죠? 로고스,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빛입니다, 라이트예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러브예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라이프예요. 그래서 그분의 정체성을 그렇게 4L로 규정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의 소설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쨌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어둠이라는 건 죄와 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 가운데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둠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와 무관하신 분입니다. 죄인이 아니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죠.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 그래서 베드로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것을 구원의 컨셉으로 잡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란 뭐냐?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둠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겠습니까? 무슨 얘기든 다들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환한 데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우선 열립니까? 마음이 우선 푸근합니까? 따라서 사귐이 편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는데 말 조심해야 돼. 저 사람 앞에서는 말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시선을 피해야 돼. 저 사람과 말을 섞으면 안 돼. 그런 공동체가 만약 있다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하겠냐는 말이에요. 조금도 빛이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사귄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거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도 말하고 이런 일을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을 드러낼 뿐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행한다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구원받은 공동체인지 그게 진정한 교회인지는 사귀는 거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의 교제인지를 보면 아 저기에 저들이 빛 가운데 있구나 아니면 저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정말 뭐 우리가 통독반이라고 부르든 그걸 무슨 뭐 구역이라고 부르든 어떤 공동체건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정말 안전한 예? 안전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고 그래야 그 안에서 마음대로 사귐이 일어난다면 그 사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바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뭐 눈치를 봐야 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요새는 회사도 그렇지 않아요. 회사도 가면 윗사람들한테 마음대로 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그토록 조심스럽고 그토록 말 한마디 실수한 것이 그렇게 크게 두고 회자가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하고 사귐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마지막에 세족식이란 말이에요. 발을 씻어줄게.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너 나하고 발 안 씻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신 까닭은 주님께서 날마다 발을 씻기시는 교제,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먼저 축이 뭐예요? 수직적인 사귐의 축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고 기도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바르게 해석되고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사귐으로 이웃과 사귐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웃과의 사귐을 회복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 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은 그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오기는 뭘 오셨어? 잠깐 눈앞에 보이는 환영이야. 그렇게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또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또 도덕률 폐기론자들, 뭐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날마다 그렇게 신경을 쓰냐? 마음대로 먹고 마셔. 뭐 그런 도덕률 폐기론자들,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목적이 선하다면 괜찮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있게 마련인데 이게 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빛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와 세상은 하나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8, 9절, 10절은 또 대비되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의 영이 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된단 말이죠. 확연하게 분별이 돼요. 확연하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제일 불편한 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거짓말이 그렇게 재미있고 편하고 속여먹는 게 그렇게 고소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끔 만나는 우리 연예인들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하, 목사님, 저희들이 너무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개그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하면 빛의 환하게 노출되면 거짓이 불편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이 불편해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한 번이라도 잘못 얘기하고 나면 그냥 그게 머릿속에 두고 그냥 이게 편치 않아가지고 기어이 가서 사과하고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제가 이런 뜻으로 말했지만 그게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잖아요. 돈도 조금 뭐 저 부정직하게 다룬 돈이 있으면 기어이 가서 그 돈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속이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자백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이들이 거짓말합니까? 죄를 사실대로 말하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야단 맞고 너무 혼이 나니까 거짓말을 일단 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거짓말을 안 합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일흔 번이라도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십니까?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2장 한번 써보세요. 13절이에요. 2장 13절. 자, 우리는 이거 같이 한번 읽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인되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신실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부인하시면 큰일 나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말씀에 붙들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신실한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끝까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자꾸 막 죄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실함을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그 신실함을 자꾸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참 잘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만은 그 애통함의 그 이 기도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이 신실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애통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괴리, 이 때문에 우리는 애통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땅이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애통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애통함을 느껴야 되고 그 애통함으로 우리는 교회가 신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1일 아침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신실한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듯이 이 교회가 그 신실함으로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그냥 푸근하고 그냥 눈물이 나고 마음껏 울 수 있고 마음껏 하소연할 수 있고 마음껏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모습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신실함이 누구에게나 부인할 수 없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곧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로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성품을 빚어오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애통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것과 이 땅의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하찮은 것들을 쥐는 어린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찮은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바꾸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하찮은 것들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실족하거나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의 애통함을 받은 우리 또한 이 땅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올 한해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 벌써 2021년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찢겨진 채로 지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를 고통으로 경험해야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제사장 백성다운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정말 120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진리가 선포되었고 하나님 놀랍도록 이 땅이 복음의 나라로 변천해왔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발전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되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간다면 하나님 정말 육선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집안의 불행처럼 그런 불행으로 점철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주 앞에서 정결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사는 민족이 되기보다는 유능한 민족이 되기보다는 거룩한 백성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그들을 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 가지 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구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팬데믹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지쳐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분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발목과 관절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환자를 보는 그 10년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사태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고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가다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의료시설들이 하나님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온 나라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도 주님 저희들이 빨리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치료약도 빨리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곳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도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주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저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믿음이 전제 저들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기적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신실한 주의 성품에 힘입어 신실한 신앙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토록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기에 앞서서 이 땅 이곳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어깨를 서로 감싸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축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야 열방을 가슴에 품는 제사장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많은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약도 백신도 주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고 저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루에서 정월 초하루에서 함께 하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더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감사하고 정결케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사귐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회복된 사귐을 통해서 이웃과의 사귐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감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감사를 모르는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 회복되지 못한 형제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애통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는 또한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고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에 매인바 되고 주의 애통하심에 묶임바 되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온 열방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